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제목처럼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껏 기억에 남고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랑하는 책이 한두 권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한 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고 책을 한 권 샀던 적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광고를 보고서 이 책은 꼭 내가 사서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신문 광고를 찢어서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추석 때 이렇게 모은 용돈을 가지고 이 책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홍정욱 씨라는 분이 쓴 칠막 칠장이라는 이 책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책은 나오고 난 후에 얼마 안 돼서 그 당시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의 다 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도 읽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읽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어린 나이에 유학을 결심을 하고 미국에 와서 언어의 장벽과 또 외로움과 인종의 차별을 극복하고서 이제 후에 마침내 좋은 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그 치열했던 한 사람의 인생, 그 소년기의 시절들을 그리고 그 사건들을 써놓은 책입니다. 저처럼 어린 나이였었는데 어떻게 그런 용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뜨거울 수 있는지,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그토록 열심일 수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그 안에 녹아있는 이 기독교적인 신앙의 이야기가 제게는 참 많은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인 홍정욱 씨는 성인이 되어서 그 책을 다시 읽어보고는 그 시절 썼던 내용이 너무나도 창피해서 이 책을 아예 절판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본인이 성인이 되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지혜를 얻고 또 인생에 더 많은 통찰력이 생긴 후에 그 책을 보니 이전에 자신 있게 써내려가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은 참 어설프고 부족하고 또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별다른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책이다 싶어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제게 있어서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감동을 주었던 최고의 책이었고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와 화제를 일으켰던 책이지만 이제는 모두 절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이 이와 같은 길을 밟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진다고 무의미한 것은 아니겠지만 과거보다 새로운 지식이 등장을 하고 또 문화가 바뀌고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그리고 팬데믹이 오고 또 팬데믹이 지나가게 되면서 대부분의 책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책으로서의 모든 수명을 다하고 결국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려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모든 시대를 걸쳐서 계속적으로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전부터 내려오는 그 내용은 더욱더 빛이 나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문화가 일어나도 성경은 언제나 유익하며 늘 그랬던 것처럼 삶의 기준을 다가오는 세대에게 제시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드신 만물의 바른 질서와 사용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죄로 인해 타락해가는 세상을 아시고 그것을 경계하도록 우리를 깨우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따르는 자들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쳐놓은 그 죄의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만드시고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 세상의 끝을 정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로 그 오실 길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이 성경은 통치자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문화에 따라서 바뀌지도 않고 평안하든 위기이든 이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읽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악함을 꾸짖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며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얻게 하시는 것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늘 진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성경을 읽는 사람은 위험한 죄의 유혹과 또한 죄가 부르는 그러한 소리들에서부터 자유하고 그것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무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 다르신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네, 제가 봐도 무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아 이제 내 시간이 여기까지구나, 이제 내가 로마에 의해서 처형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바울에게 그동안 함께 지내오며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그리운 얼굴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며 우정을 나누었던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생각하고 오늘 그에게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 제자요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가 듣게 되었을 때 그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며 얼마나 슬퍼하며 또한 두려워할 것인가 이 바울이 걱정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자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져서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었듯이 오늘 바울은 스승의 죽음에 슬퍼하고 이제 어디에 가서 조언을 구하며 이 유혹과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며 이끌어야 하는지 막막해할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성경의 가치라는 그 능력의 겉옷을 오늘 바울은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처음이 그러나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느끼기에 참 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 이 거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말은 계속 활동을 유지해라. 계속 네가 했던 그 일을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해 나가거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가 배운 것,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알게 된 것, 네가 확신한 그 일을 멈춤없이 해나가고 계속 지속하라는 그러한 것이죠. 이 바울이 살아가던 세상, 그리고 또 디모데가 살아가던 그 땅, 그 시대 교회의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순수할 것 같고 좋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그 앞에 있는 3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런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시대에 디모데가 그리고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그들에게 필요하며 그에 있어 성경이 굉장히 유익한 것임을 오늘 바울과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초대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이것이 15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며 우리로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지혜를 갖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길래 그런 기능을 할까? 이제 그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16절부터 성경의 성격을 바울의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세속적인 지혜나 세속적인 권위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롯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차별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 담긴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교훈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며 교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교훈을 주는 그러한 책을 오늘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책망하다라는 부분을 우리의 반역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역,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반역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불순종에 대해서 반역이라고 부르죠.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져야 하는 그 질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우리의 순종이 내 삶의 어느 곳에서 파괴되었는지,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 그 가운데 어디쯤에서 파괴가 되었는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개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반역한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정결함을 입고 다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또한 드러나게 되어지는 성경의 지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회개의 자리로 가고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다시 한번 덧입고 이런 수많은 반복의 훈련,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러한 기능을 우리에게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로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아무리 시대가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어주는 그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능력 또 우리가 갖게 되는 최고의 유익을 그러나의 삶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13절까지의 내용은 죄가 부흥을 하고 세속적인 모습이 어떠했고 교회가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타락하고 변질되어 갔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열거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속에 물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는 교회의 모습, 그러나 이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삶은 그러나 하고 시작되어지는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성경의 진리를 쫓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쫓으며 무언가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 컨퍼런스에서 이 14절을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그러나 하는 이 부분이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던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것이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끝까지 견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삶은 그러나 하는 이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분명히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이러한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오늘 시대 우리 초대교회를 향해서도 그러나 초대교회야 너는 이 세대와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통하여 그러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고 순종하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죄가 점령하고 지배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풍조와 쾌락의 변이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팬데믹의 혼란한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나만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생각하게 하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거룩하고 옳은 일을 행하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복수하고 싶고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점차 수렁으로 빠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고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하고 어느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삼아야 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정답을 얻을 수 없지만 오늘 인간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우리의 인간의 질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로와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며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그러한 것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경을 읽어야 하며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온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다루지 않은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14절 후반절에서 15절 초반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 1장에 나오듯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들려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디모데가 있게 된 것이다 라고 그 성경의 교육에 대해 중요성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려서부터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봐도 실제로 이 부분은 젖을 떼지 않은 아기, 그 유아기 때부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선한 일꾼으로 시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물든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젖먹이 때부터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교육이 아기 때부터 필요하다라는 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태교를 하죠. 태교를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요즘은 아이에게 수학적인 지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을 때부터 엄마가 수학 정석책을 푼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수학 문제를 푸면 아이의 수학적 지능이 혹시라도 올라갈까 봐 그리고 아이에게 혹시 조금 더 영어에 이렇게 좀 잘 교육하고 싶어서 엄마가 태교 때부터 늘 영어를 듣고 이렇게 영어로 노래하고 하는 그런 습관을 또 들인다고 하죠. 한 인간이 온전하게 성장해서 조금 더 남보다 나은 지혜를 얻게 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태교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이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살고 난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구원 얻는 그 길과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이신가를 들려주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 기쁨과 감격이 인생에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어렸을 때부터 일러주고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초대교회는 가족들이 함께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창세기 가족 산책이라는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가족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고 어떠한 구절이 자기 마음에 와 닿았는지 그 한 절을 이렇게 쓰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들 다 잘 하고 계시죠? 네, 뭐 지금 이 화면 너머로 엄청나게 큰 함성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저희 공동체에서 한 순에서 카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창세기 가족 산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저도 거기에 카톡방에 이제 참여가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순에서 하는 것들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 함께 그것을 해보자 하고 이렇게 순장과 순모가 격려를 하면서 글을 올렸더니, 이 한 엄마가 자기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카톡방에 이제 올려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데 제 마음에 참 따뜻하고 너무너무 그것이 인상이 깊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찍어서 오늘 설교 때 써도 되겠느냐라고 허락을 받고, 사전에 허락을 받고 올려드리는데,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그 아이들이 쓴 그 창세기 가족 산책의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아이들이 4살이고 5살인데 아이들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써내려간 겁니다. 계속 보여주십시오. 내용을 보니 한쪽은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물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이 마음에, 이 아이의 마음에 참 와 닿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벌써 4살, 5살인데 부모를 떠날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대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우리만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너무 하기 싫어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하면서 자기들도 무슨 단어인지 사실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함께 보며 이제 우리도 도전을 받고, 처음에는 귀엽고 재미있어서 이것이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남았는데 계속 들여다볼수록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인 이 엄마의 글도 참 좋았습니다. 엄마의 글이 이렇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루 한 장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한 절씩 쓰는 것도 시작했어요. 게을러지지 않길 바라면서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더 좋아요 라고 하며, 아이들과 정말 4살,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을 함께 쓰면서 그 아이들과 그 묵상을 나누는 그 시간이 엄마에게도 너무 좋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더. 그래서 혹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시작하지 못하신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 할지라도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며 이 아이들의 영혼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의 교육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디모데가 고민했던 그러한 시대와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바울이 말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한 현상과 모습들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악한 문화와 풍조, 유혹과 또 쾌락을 거스를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오직 성경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힘든 팬데믹의 상황을 걸어가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만 우리 가운데 참으로 느껴지는 생명의 약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가장 비참할까요? 그것은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보호자가 되지 못할 때, 그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이 가장 안타까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없고 더 이상 이 아이들의 후견인이 돼주지 못할 때,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불렀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가서 그 아이들의 아픔과 힘든 것을 감당해 주지 못하는, 우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이 무언가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울고 있을 때,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외로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아이들에게 참으로 바른 길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만이 그들의 온전한 후견인이 되고 인도자가 되어서 이 아이들의 눈물을 닦고 이 아이들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울지 마라. 네 탓이 아니다. 너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만상을 지으시고 각기 그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곤비치 아니하시고 네 곁에 계신다. 네가 걸어도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너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아이들을 위로하고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어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끝까지 붙드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로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너가 침몰치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이상 들려줄 수 없을 때 누가 이 말씀을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생각나게 하며 아이들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좌절과 실망과 슬픔과 외로움의 그 고독 속에서 끌어 건져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그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들려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초대교회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무릎에 앉혀놓고 교회의 교육과 훈련과 또 따뜻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교회를 통해 그 아이들을 양육하며 함께 그 아이들의 영혼을 케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낡고 헤어졌지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길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서 거룩하게 들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부른다면 우리 초대교회의 사역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받는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요 또한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매일 읽고 성경의 말씀에 매일 순종하면서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